아멘. 당시 시대에 승자로 불리우던 사람이 있었죠. 대표적인 승자는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17살 때 부모의 지명을 받아서 카르타고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단은 만리교라는 이단이었는데 이 만리교의 신치에서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이방인과 동거하며 아기까지 낳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17세 때부터 30세가 되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13년 동안 매일 교회에 나가서 그의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니카는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귀족 신분이었지만 신앙이 없었고 술을 즐기면서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들이 지금 이단에 빠졌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산다. 라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방탕한 삶을 살고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모니카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니카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3년 만에 어거스틴은 방탕하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록에 기록된 것은 한글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전에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러지셨다. 왜 나의 초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 들어서 읽어라, 집어 들어서 읽어라. 그는 이 소리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경책을 펼쳤는데 딱 펼쳐보니까 어디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자기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딱 펼치면 뭐 이 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어드리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유독히 더욱 풀어지면서 자기의 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순간 어거스틴이 완전히 거듭나고 모든 사상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 말씀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이 되었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그의 방황은 완전히 끝납니다. 방황은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살이 되던 해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는 이후 아프리카의 히프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지내며 76세로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신학적인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 중에 저서가 많지만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님의 도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중세에 가장 귀한 신학적인 서적이 되었고 그의 모든 업적은 많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이 되어서 중세시대의 신학을 경외한 위대한 신학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방탕하고 뿌림받은 듯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세인트, 곧 성장, 세인트라는 칭호를 붙여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애끓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방탕한 탕자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귀한 기도의 열매를 맺었다. 귀한 기도의 열매죠 이거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과 그 신학계 위대한 고민을 하게 된 그 열매를 볼 때 이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였죠. 그리고 중세시대 신학을 경외하는 위대한 신학적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가 뭐냐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는 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기 전 오래전에는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주로 어두운 밤을 좋아하고 밤 문화를 즐기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햇들녘에 집에 들어와서 낮에 잠을 자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자녀였는데 빛이신 예수님 믿고부터 빛이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잔에 놓이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며 빛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삶을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뭐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저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구별해 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둠을 추방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이제는 빛이신 주님 안에서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대조적인 말이 나오는데요. 어둠과 빛,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비슷한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본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조금 개선하면 빛이 되고 빛을 조금 개선하면 어둠이 되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완전히 본질과 차원이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빛과 어둠은 혼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사귈 수 없으며 영원한 반대입니다.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은 영원한 반대죠.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믿는 자와 불신자와의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상태의 말로서 영원히 반대가 되는 영원히 반대가 되고 서로 원수지간의 상태입니다. 빛의 자녀란 말은 거듭난 자, 믿는 자, 중생한 자를 의미하고 어둠에 있는 자는 그 반대되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빛의 자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에요. 불신의 어두운 자가 믿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무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리적인 의미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중. 다시 중자죠. 생은 생명생자. 중생이라고 하면 다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리제너레이션 또는 born again 또는 new creation이라고 하면 이 다 같은 뜻인데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regeneration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밝힌 대로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새것, 새로운 피조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단순한 표면적 변형이나 혹은 수리나 수순 혹은 개선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입고 있던 무더운 옷을 벗기고 더 좋고 고급진 옷을 입혀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기고 화장을 그럴듯하게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머리에 훅 가시는 거 넣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란 다시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본성적 변화, 근본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떠납니다. 완전히 화학적 변화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전에는 어둠, 이제는 빛의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또 어떤 종교적인 힘을 필요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그냥 종교의 변화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빛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도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은 밝은 것을 말하고 감매한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들도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빛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을 그리킴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빛의 자녀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미움 감정이 속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고 혹은 미워서 이가 나고 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심령상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조정을 받고 불신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 어떤 대상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왜 미워하게 되는지 아세요?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어둠의 영,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예수를 믿어서 New Creation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 우상은 곧 그 우상 뒤에 우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상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 불상, 불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만든 거죠. 뭐 도자기로 만들었는지 뭐 동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리석은 상이라 그래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이면 벌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 뒤에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입니까? 마귀의 영, 악령,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으로서 우상 뒤에 역사하는 이 마귀의 영은 어둠의 영인데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해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고 지옥 어둠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야기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역사 큰 소용들이 우상 숭배자의 결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 누구도 어떤 것을 가지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므로 빛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믿기만 하면 빛의 자녀가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로 특별 선물로 주 안에서 하늘의 빛, 복음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합니다. 불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장차 광명한 빛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빛의 축제라는 것을 가지고요. 온갖 빛을 가지고 밤에 빛을 밝히는데 정말 아름답고 희황 찬란하더라고요. 네. 그 빛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내게 만드는 이런 정부들을 가지고 빛을 이렇게 아주 희황 찬란하게 꾸며가지고 평평되는 곳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때 제가 생각해 이야 천국의 광명한 빛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에 가자마자 황홀경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서 평생 영원토록 거기에서 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현재도 그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 근심이 되고 뭐 어려움이 있으면 한숨을 쉬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야지 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 일시적으로 거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곧 그 마음이 돌아서서 언제나 밝은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첫째 아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그 예배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과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동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양의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산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거부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시험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가인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평화를 주고 빛을 던져주고 광명을 주고 천국의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예배 현장입니다. 네. 진짜 빛을 보면요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갑니다. 네. 모든 두려움 관심이 싹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치 새벽에 동쪽에서 태양빛이 떠올라서 모든 어둠을 쫙 일시에 물러가게 하듯이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심령은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둠의 자녀였고 아벨은 하나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였습니다. 정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성경이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라고 하면서 존 워너메이커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 여러분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놨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실로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처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왜 지나갈까? 나는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나의 감동을 담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글을 쓰면서 울고 또 울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다웠어. 그의 사랑이 감동되었어. 그리고 그의 열심과 헌신에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일생토록 성령을 사랑하고 교회와 어린이 사이에 헌신한 평신도 기업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 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룬 사람, YMCA 사역에 65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헌신하며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은 사람, 세계 최대의 백화점 기업을 이루면서 직원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최고의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동상까지 세워진 사람. 그가 이루어낸 삶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고 성경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모두를 승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위인들을 찾아 배우려고 애쓴다. 그런 면에서 분명 원인이 그런 교회 일과 사업에 사업과 교회 일에 동시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직장과 사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 부분만 딱 떴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하나님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빛의 사자로 들어서 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우리의 귀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를 주 안에서 세계에 빛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빛의 자녀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어두우면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을 드러내는, 빛을 점령하는 복음의 빛을 가진 사람이다. 이 확신. 그것은 내가 확신할 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놀란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빛의 나라가 빛의 나라, 천국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후 시간에 빛의 삶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